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야고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가 온 세상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에게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시험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에게 참고 견디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어서 모든 일에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예롭게 하여 주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부자인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여 주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부자는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운 열을 내뿜으며 떠올라 식물을 시들게 하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도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도 일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쓰러져 가고 맙니다.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시련에서 오는 시험을 이겨내면 영원한 삶을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각기 자기의 악한 욕심에 끌려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하늘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뜨거워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듣기는 빨리야 돼 말하기와 화내기는 더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도덕적 더러움과 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을 떠나면 곧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꾸준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명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매우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결하고 흠없는 신앙이라고 인정하시는 신앙은 어려움을 당한 고아들과 홀어미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얻을 때 멀리 왔을 때
여호수아기 제3장.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뜸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 강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신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레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따라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일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더구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존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본래 한마당으로 되어 있는 19절에서 29절 부분을 신앙적 중요성에 비추어서 두 부분, 즉 19절에서 23절과 24절에서 29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고하고자 하지만 사실 반복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어찌 보면 이 5장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중심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심도 있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문제를 바르게 증거하시면서 한량 없으신 긍휼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어떤 일도 자신의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억지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는 선언 속에서도 이를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언제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만을 아들도 행하는 하나의 역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같은 것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당연히 안식일을 범한다고 항의하는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핀 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이 가르침이 안식일에서 출발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절대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에도 자신들의 이권이나 가르침은 물론이고 자리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종교꾼들에게 너무나 차분히 말씀하시는 예수들을 보는 데서도 역시 우리 일반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경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교훈들이었지만 저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분하고 대항하는 결과들을 보고 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들과 다른가 하는 것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구세주를 그 하신 일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좀 더 진지하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19절 앞부분이죠. 앞으로 이 한마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19절 뒷부분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역을 방해하고 대항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임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 하반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도 역시 주체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중심으로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은 부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경을 드릴 만큼 존경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아버지는 또 그 공경하는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순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20절 상반절인데 비록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들을 푸대접하였지만 주님의 공생애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신 사실은 복음서들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셨고 변화산상에서도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생명의 역사였지만 간악한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놀라운 표적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는 어리석은 방법을 쓰려고 하니 절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1절인데 에스겔 37장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골짜기의 무수한 뼈들에게 살과 힘줄을 입히고 생계를 명하여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무수한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란 육체적이며 영적인 부활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특히 여기 쓰여진 살리심 같이 하는 것은 두 객체가 다른 시간대에 반복된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의 몸이 행동하는 의미로 보다 더 긴밀한 관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한은 역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며 행하시는 데 제한이 없으십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존귀를 아들에게 나타내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런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조화로 이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믿기 어려운 사랑의 관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죄인 구원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하신 것인데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믿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중심으로 공경도 함께 받으십니다. 비록 죄에 빠져 죽음의 저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지만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살려 구원으로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함께 일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일까지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제한이 없으심을 앞에서 나눴다면 최종적인 이 역사의 심판까지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2절이죠. 여기에 심판은 당연히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죄로 정죄될 죽일 자와 의로 인정되어 영생으로 살릴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위임하신 그 심판은 또한 동일하게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이 함께 누릴 약속입니다. 물론 이 사실도 뒤의 27절에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에서도 다시 확인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중략을 하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31절에서 46절 사이의 내용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한결같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는 당연히 이러한 말씀에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3절이죠. 창조와 섭리, 최종적인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역시 그 경외감을 아들에게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죄인된 인류는 직접 하나님을 대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 세상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치는 만물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근본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인데요. 이 내용은 미국 하우스투하우스 하트투하트에서 발행한 전도책자 시리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책자 개정판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수록 내용을 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미국 테네시주 이스트리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쭉 읽고 나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 대한 이야기 제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명령에도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10계명의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의 범위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첫째, 어떤 문제에 대해 틀리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모호한 말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웃을 속일 계획과 방법을 고안하는 것. 둘째, 이웃에 대해 부당하게 나쁜 평을 하는 것, 곧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 편견이 가해지게 하는 것. 셋째, 거짓으로 증언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모르는 일에 대해 혐의를 갖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거짓 증거의 범위에 대한 매튜 헨리의 설명은 넓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작해서 좁고 구체적인 의미로 좁혀가는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법정이라는 좁고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망령된 증인의 범위를 넓혀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매튜 헨리가 10계명의 제9계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 증거의 두 번째 범위로 제시한 것은 이웃에 대해 부당하게 나쁜 평을 하는 것, 곧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 편견이 가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잠언에서 말씀하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무슨 평을 한다는 것, 이것도 일종의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대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고 중상모략, 비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웃에 대해 부당하게 나쁜 평을 하는 망령된 증인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폭력과 전쟁에 비유하셨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문학 작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중상모략의 날이 칼보다 예리하다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속담처럼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몽둥이와 돌로는 내 뼈를 부서뜨릴지 몰라도 말로는 나에게 상처 입힐 수 없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떠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에서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중상모략을 당해본 적이 있는 어른이라면 말로는 나에게 상처 입힐 수 없어 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위증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위증자들을 향한 다윗의 태도에서 배울 점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고결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잔인함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에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넷째,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망령된 증인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히면 명백한 거짓말과 모호한 거짓말이 모두 해당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는 거짓말이라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가 10계명 제9계명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모호한 말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웃을 속일 계획과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거짓 증거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짓말을 정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멸망하던 당시에 거짓이 만연했다는 슬픈 사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잘못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허튼한 묵시, 즉 거짓 계시를 전하는 경우 그 죄는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진실만 남는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스바냐 선지자는 거짓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나와 내 이웃의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르음이라는 말로 평판을 나타냅니다. 전도서 7장 1절 상반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되어 있고 잠언 22장 1절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히브리어로는 이름 즉 좋은 평판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즉 호의를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행잔고, 주식, 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지니는 가장 명백한 한계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너무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망령된 증언으로 이웃사람이 나쁜 평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입에서 거짓을 제합시다. 세상 법정에서는 절도와 살인에 대해 처벌을 가하지만 혀를 악하게 사용하여 범하는 절도와 살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웃의 평판을 죽일 수 있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명예를 빼앗을지라도 망령된 증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면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그로 하여금 단순히 다시 걷게 하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렌치는 그가 쓴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줄 기적을 원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